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주관하는 시리아 휴전 회담에 미국이 특사를 파견한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오늘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특사 파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어제 전화회담에 따른 것입니다. 두 정상의 전화회담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시리아의 인도주의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봉쇄 지역인 두마에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식량과 의약품을 실은 지원 차량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두마 지역은 정부군의 포위로 4년째 봉쇄되어 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오늘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수반 역시 수십 년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역사적인 평화 협정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 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아바스 수반의 이번 방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평화회담을 되살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는 오늘 회담에 이스라엘에 의해 사살되거나 투옥된 반군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월간 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하는 제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이 살인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서로에 대한 자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비행과 훈련 또 이에 따른 북한의 반응에 관한 물음에 지금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현재 시급한 일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들 간 접촉과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가능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가 어제 유럽 채권단과 구제금융에 따른 추가 경제개혁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그리스는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 끝에 결국 추가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의회가 이번 긴축 조치를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7월까지 채무 상환을 위해 80억 달러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합의안을 오는 22일 열리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스마트폰용 메시지 프로그램과 인터넷 블로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검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 따라 온라인 매체들은 정부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외국이나 민간 기업들은 온라인 뉴스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직접 뉴스를 전파하지 못합니다. 또 중국 사이버 보안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의 뉴스 업체들은 해외 업체들과의 협력 사업에 앞서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규정으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업체들의 이용자들이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검열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오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군 대변인은 나토군 장갑 차량 한 대가 이번 공격에 표적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로 인근 민간 차량들이 파손됐다며 희생자 대부분은 아프간 민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3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이 방한 기간 서해 최전방 군사지역인 연평도를 방문했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평안남북도에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한국 서해 최전방 도서인 연평도를 둘러봤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 측 동향과 한국 해병대의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폼페오 국장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의 한국 방문 중 서해 최전방 연평도를 찾아 북한의 포격 도발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폼페오 국장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남북한의 분쟁 수역을 둘러보고 과거나 앞으로 분쟁이 촉발할 수 있는 곳에서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살펴보는 한편 현지 관측소에서 북한 측 동향과 한국 해병대의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포격으로 한국군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군인 등 10여 명이 부상하고 주택 등 각종 시설물이 파괴됐습니다. 폼페오 국장이 연평도 방문에는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과 이모영 연합사 부사령관,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동행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폼페오 국장의 이번 방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로는 올해 네 번째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측이 보복을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이 경우 한반도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는 것을 우려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과 함께 한국의 상대 측과 며칠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중국도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앞서 실패했던 KN-17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함정 공격용인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포착되면 영문 알파벳 KN에 새로운 숫자를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보다 앞서 지난달 1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같은 KN-17인 것으로 미국 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이 탄도미사일의 기종을 분석 중이라며 비행시간이 짧아 기종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일부에선 이 미사일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목표로 하는 신형 미사일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전면전에 대비해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접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상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표적으로 잡는 대함 탄도미사일 ASBM이라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지상의 군사시설과 도시를 겨냥한 것으로 정밀도보단 파괴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ASBM은 상대적으로 작고 바다 위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하는 만큼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 무기라면 ASBM은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미국 항공모함을 파괴하고 접근을 막는 전술 무기입니다. 중국도 항공모함을 겨냥한 AS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둥펑 21D 대함 탄도 미사일이 대표적입니다. 첨단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어 스스로 적의 항공모함을 찾아내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ASBM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ASBM의 경우 미사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나 위성항법장치, GPS 시스템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타격이 가능하지만 북한에겐 이런 능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입니다.
ASBM은 말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ASBM은 바다에 떠 있는 배나 항공모함이나 뭐 이런 걸 맞추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끝에 가서 이제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북한이 그럴 만한 유도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려면 저기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GPS나 다른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종합이 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ASBM의 경우 특히 종말 단계에서의 성과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올라가던 중 폭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ASBM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SBM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종말 단계에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진입해가지고 이렇게 탄도를 크게 꺾으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말 단계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종말은 아니고 올라가다 다 터져버리냐? 좀 봐야 되죠.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이거죠. 이게 확실히 ASBM이다 이거 말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이춘근 연구위원은 아울러 KN-17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이란 추정과 관련해선 현재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안정적인 운용 단계에 들어섰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들은 발사 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실패한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철훈 교수도 인공위성 사진이나 크기 등을 미뤄 짐작했을 때 스커드 미사일과 비슷하긴 하지만 미사일이 올라가는 모양새 등을 봤을 때 지금껏 알려진 미사일은 아니라며 지금 상황에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상민 연구원은 최근 기고문에서 북한이 스커드 ER과 노동, 북극성 1, 2형 모두 ASBM으로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군사 대응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국제적 압박 전략을 따르면서 계속 유연성을 갖고 기회들을 활용해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위협에 대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라며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내용 또한 충실해지고 북한의 우호국의 제출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25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50개를 넘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와 리히텐슈타인, 베트남의 보고서가 추가돼 지난달 29일 현재 모두 51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2325 제출 시한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약 두 달 만에 50여 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건 이전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2705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44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고 2013년에 2094호와 2009년에 1874호 때는 제출국 숫자가 각각 18개와 42개에 그쳤었습니다. 당초 유엔 안팎에선 2325가 기존 2705와 같은 해 채택돼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로만 놓고 볼 때 2325 이행보고서는 오히려 2705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선 미국 정부가 최근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We call on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commitments they have made regarding North Korea. This includes all measures required in resolutions 2321 and 2270.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직접 주재한 안보리 북한 관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결의 2325와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안보리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도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의 첫 단계로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focused right now on
미국은 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2705와 2325를 포함한 모든 대북 결의를 각국이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325는 내용 면에서도 기존 이행 보고서보다 충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가 명시되면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주목되는 조치는 북한 외교관과 외교 공관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이행보고서를 기준으로 모두 6개 나라가 해외 주재 북한 외교공관의 임대사업과 북한 외교관, 이들의 은행 계좌를 주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2325는 해외 주재 북한 외교공관이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은행 계좌도 각각 1개씩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은 뉴욕의 북한 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허가 규정을 강화한 사실을 이행보고서에 담았고 루마니아와 이탈리아는 자국 내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의 은행계좌 움직임을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지난 수십 년간 묵인했던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활동을 막기 위해 이런 행동이 불법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북한 측에 보냈습니다. 이 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관과 외교관들이 보유한 은행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이행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325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일부 나라들은 이를 통해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북한 대사관 내 참사관 직책을 없애고 기존 공사 자리를 2급 서기관 직책으로 격하시켰고 이탈리아는 북한 외교관에 대한 승인 절차를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가리아는 2325의 조치에 따라 북한 대사관 관계자 2명이 지난 2월 수도 소피아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2325 이행보고서에서는 북한과의 각종 협력을 중단하거나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기존 이행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이탈리아는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박사과정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이 2325 채택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수학과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 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는 아니지만 고고학 분야에서의 협력이 남아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몽골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북한 선박 3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명시했고 중국은 자국 상무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령을 내린 사실을 보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는 지난해 270호 때부터 드러나는 현상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영향으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315의 경우 아프리카 나라인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나투, 중앙아시아 나라인 타지키스탄까지 모두 5개 나라가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270호 때부터 현 시점까지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14개국 가운데 아프리카 나라가 가장 많은 8개인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각국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 나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2006년 대북제재결의 17185가 채택된 이후 전문가 패널은 특별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매우 높은 미제출과 지각제출을 경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여기에 북한의 우방국 참여가 늘어나는 점도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지난해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낸 앙골라와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나미비아 등은 북한의 대표적 우호국으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이 제작하는 동상의 최대 수입국이자 각종 건설 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나미비아가 제출한 이행보고서 내용이 주목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의지가 커졌고 이런 분위기가 이행보고서 제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미국명 토니 김 씨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해당 기관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회계학 교수로 초빙됐던 미국 공민 김상덕이 지난 시기는 물론 이번 체류 기간에도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적대적인 범죄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화국 법에 따라 4월 22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단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적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연변과학의대 교수 출신인 김 씨는 한 달 동안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평양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가 체포되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오토 원비어 씨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 등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해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은 장애인들이 당과 국가의 시책 속에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장애와 결함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열차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지성호 씨는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북한에서는 장애인 등 신체 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그 용어를 쓴다면 북한에는 이제 뭐 불구자 내지는 병신 뭐 또 내지는 이제 그 뭐 특정 부위를 뭐 지칭한 그런 이제 별명을 짓는다든가 뭐 저처럼 이제 손이 없으면 뭐 조막손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그 또 이제 눈을 못 본다든가 이제 말을 못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뭐랄까요 좀 비화된 그런 그 용어들을 이제 그 사용하고
열차 사고로 왼손과 다리를 잃은 지 씨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 돌아온 뒤 체포됐고 장애인으로서 중국에 가서 북한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청각과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특별기숙학교를 11곳에 설립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체 또는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들과 함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군복무가 필수적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군복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 북한 당국은 정신지체나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 가족들의 평양 거주를 금지하는 관행을 엄격히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공청회에서 탈북자 이재근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평양 시내 장애인이 없잖아요. 선천적인 장애이든 후천적인 장애이든 하면 장애가 오면은 그 사람 무조건 평양에서 추방된단 말이에요.
보고서는 최근에는 장애인의 평양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정책이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장애를 가진 영아들이 살해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목격자 증언이 있었고 뇌소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격리와 강제 불임 수술이 있었다는 한국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생화학무기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실험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있었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1차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일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장애인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정했고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한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등 북한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법률뿐 아니라 당국의 정책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11월 UN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3월 기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모두 3만 490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이 7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 1,418명이 한국에 정착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79%나 됐습니다. 또 올 들어 3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278명 중 여성 비율은 83%에 달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처럼 여성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북한에선 남자들이 직장에 의무적으로 출근하고 여자들이 장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결국 한국까지 온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의 양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총 곡물의 양도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3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4,400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달 1,275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5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3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3월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와 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밀가루가 1,788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쌀 956톤, 옥수수 882톤, 전분 773톤 순이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1분기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총 6,51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4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3배 증가했습니다. 곡물 수입액은 216만 6천 달러로 1년 전 70만 5천 달러를 수입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올 1분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가 2,653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분, 옥수수, 쌀 순이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곡물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하긴 했지만 부족량 40만 톤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에서 들어간 곡물량이 많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입량 가지고는 식량 그 가격 안정을 찾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시장에서는 식량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걸 보면은 비공식 수입을 통해서 시장의 수급 밸런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짐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 3월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중국산 비료 53,863톤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 7,353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7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7%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북한이 올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64,2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8천여 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57% 감소했습니다. 권 원장은 보통 옥수수와 감자를 파종하거나 작물을 이양하는 시기인 4월에서 6월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하다며 올해 1분기 비료 수입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왕래하는 정기 여객 화물선이 오는 8일부터 취항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러시아 연해주 사이에는 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러시아 해운사 인베스트로이트 레스트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라진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정기 여객 화물선이 5월 8일부터 운항을 시작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만경봉 92호가 해당 항로를 한 달에 6번 운항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중국 관광객과 연해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승객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정부는 최근 발급 과정이 간편한 전자비자를 갖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은 교통, 물류, 농업, 노동, 전력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외무성 오승호 국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세르게이 네하예프 연해주 부지사와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라진항 이용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을 대북 경협의 두 축으로 삼고 있고 두 분야 모두 연해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연해주 사이에서는 물류 사업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고 러시아는 연해주와 북한 항구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라진항을 통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의 물류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라진항 사용권을 얻고 연해주와 라진항을 잇는 철도를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원산항과 연해주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 개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항과 민간항구로 함께 사용되는 원산항은 북한이 추진하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연해주 정부와 북한 정부는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정기 노선을 통해 관광업과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 측과 농업협정을 맺고 연해주에 채소 재배와 목축, 농산물 가공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진출해 있고 최근에는 수산물 교역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에도 관심을 보여 두 나라는 몇 해 전 러시아가 연해주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라산시에 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는 9일 실시되는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TV 토론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VOA의 한국 대통령 선거 기획, 이번 순서는 한국에서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자리 잡은 TV 토론의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마련된 주요 대선 후보 TV 토론은 지난달 13일 시작해 지난 2일 토론을 끝으로 모두 6차례 열렸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3차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할 때 토론 횟수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이 가운데 3차례는 각각 정치와 경제, 사회로 주제를 국한시켜 토론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또 후보들이 대본 없이 선 자세로 하는 이른바 스탠딩 토론 방식도 처음 도입돼 토론의 역동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갑자기 치러지게 되면서 후보자들은 TV 토론에 한층 공을 들였습니다. TV 토론은 무엇보다 후보들의 정책 경쟁의 장입니다. 북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대북 정책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유엔 북한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닙니까?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가능하겠죠. 적어도 대화 국면 핵 폐기 문제,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로 들어와서 이제는 대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고 난 뒤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논의할 문제죠.
북한이 주적이냐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보수 성향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진보 성향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벌인 공방입니다.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다른 후보의 정책 공약이라 해도 공감이 가면 허심탄회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추가 근로를 강요받지 못하게 하려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이른바 칼퇴근 공약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칼퇴근, 돌발 노동 금지,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연간 초과 근로시간을 프랑스는 한 220시간 단축시키는데 우리는 한 제가 법안 내는데 한 250시간이나 300시간 정도로 단축시키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솔직히 그 유승민 후보님 칼퇴근 그 공약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하면 제 공약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공약들 저는 실행에 옮길 겁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칼퇴근 공약 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 대선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추궁해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집권하면 나라를 세탁기로 돌리겠다고 한 비유적 발언은 다른 후보들의 기지에 찬 반박을 이끌어내며 TV 토론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그동안 TV 토론이 선거 판세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 경우는 흔치 않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시원한 소신 발언으로 TV 토론 전 5% 안팎의 지지율에 그쳤던 심상정 후보는 8%에서 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TV 토론 전 1위 자리를 넘보기까지 했던 안철수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선 2위 자리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는 후보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또 다른 후보라는 점에서 이들 간의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선거는 운동 기간이 짧은 만큼 TV 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시청률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유명 산악인과 탈북민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바람을 담아 매월 한 차례 한국 내 명산을 찾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동주 문학관을 들릴 수 없었죠. 아침에 10시에 거기가 문을 열기
때문에 산악인 어몽길 대장과 탈북민들 그리고 남한 주민들이 함께 등산을 하면서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산행은 작년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몽길 대장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 산행, 함께하는 통일대박정책연구원 엄상호 이사장입니다.
그 이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어몽길 대장과 함께하는 산행입니다. 매월 한 번씩.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최타민 대학생들을 또 우리도 또 젊은 대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탈북 최타민들이 한 3만 명이 중심이 되면은 그야말로 큰 힘이 되고 우리 북한의 그 동포들한테는 그 어떤 큰 경종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그 인왕산 산에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지난 29일 산행의 목적지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왕산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등산이 시작되는 지점에 모여서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원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기원 산행 선언문 남북분단 7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기원 산행에서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한 국토에서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이날 참가자들을 이끌고 인왕산을 오르게 된 엄홍길 대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꼭꼭 시간을 내어서 이 산행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 산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통일이 되는 그 날을 염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산행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남과 북이 진짜 이렇게 냉전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서로 이렇게 대화로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루빨리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산행합니다.
이 높이가 338m 높진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산행에 함께하는 시민들은 본격적인 등반에 앞서 모두 통일의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평화통일 기원 산행 기원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은 우리 모두 평화통일의 꿈을 꾸면서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산행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통일에 대한 그 부분에서 조금의 보탬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 하루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잖아요. 예, 평일 통일을 담아서 열심히 등산하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평화 통일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흩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를 모으는데 굉장히 그 마음을 모이는데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마음 하나씩 모아지는 것이 저는 평화통일이 앞당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 산행은 탈북 청년들과 또 남한의 청년들이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산을 취미활동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었다면서 이 평화통일 기원 산행이 함께 통일을 꿈꾼다는 큰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경험이고 취미가 될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솔직히 산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 산을 너무 가가지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산을 좀 가본다는 거는 취미 생활로 또 이제 그 어몽길 대장님이랑 저희가 이제 같이 가거든요. 이건 약간 뭔가 뜻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탈북 대학생들이랑 저는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도 되고 너무 좋아요. 이제 그 이제 북한 음식도 이제 만들어 가서 이제 가서 이제 같이 나눠도 먹고 해가지고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남한 청년들 역시도 또래 탈북민 친구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도 했는데요. 함께 산을 오르고 또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미래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이 많이 오랫동안 분단돼 있다 보니까 많이 이질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먼저 그 남한에 계신 분들과 같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나중에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거부감이나 이질감 없이 충분히 융합하고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산 민둥산이 많다고 그러던데 북한산이랑 남한산이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나중에 통일됐을 때 북한에 있는 어떤 산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그런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내려가시는 산은 조금 그 험한 데가 있으니까 건강 또 사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 평화통일 기원 산행은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휴전선 155마일을 상징해서 남북의 명산 155곳을 선정해서 산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가하는 시민들과 탈북자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다 함께 평화통일 운동에 참여하자는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도 날씨 소식이 주요 보도 기사에 올라있네요. 여름 같은 봄 날씨가 계속됐다면서요?
네. 서울의 오늘 낮 기온이 30.2도까지 올랐습니다. 대구, 광주 기온이 28도, 대전은 29도였습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지금 여름 같은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봄날이 된 오늘 같은 기온이 또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월에 30도라면 앞으로 여름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봄이 맞냐고 물어보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미세먼지가 끼어서 서울의 대기 상태는 쾌청하지는 않았는데요. 오존 농도가 높고 아주 건조한 하루였습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은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고요. 휴일을 맞아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이 몰려서 정체를 했습니다. 또 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즐기는 해외 여행객들 오늘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9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불기 2561년 석가탄신일입니다. 예, 한국에서 석가탄신일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처럼 불자나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종교적인 축일을 기념하는 공휴일입니다. 오늘 한국 전역 주요 사찰에서는 불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고요. 올해 법요식의 말씀은 차별 없는 세상이 강조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된 국무총리도 봉축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지금도 평화와 화합의 길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오늘은 불심 잡기에 나섰다고요?
네. 어젯밤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격돌을 벌였던 주요 후보들이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봉축 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대구 동화사 법요식에 참석을 했고요. 다른 4명의 주요 후보들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찾았습니다. 후보들은 각 정당의 인사들과 함께 법요식 맨 앞자리에 자리하면서 두 손을 모아 합장도 했고요. 반야심경을 봉독하면서 불교계를 향한 구애의 공을 들였다. 이런 언론사들의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소통 없이 앉아있는 후보들 간의 어떤 긴장된 분위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을 받고 있군요.
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단독 강세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2, 3위 혼전 양상의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수의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38%가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4%가 떨어진 20%, 홍준표 후보는 반대로 4%가 오른 16.16%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 순위의 지지율 구도가 계속이 되네요.
네네.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문재인 후보는 42.4%로 1위를 굳히고 있지만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조사에서는 18.6%로 지지율이 같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나 조금 하락한 상황에서의 1위 선두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상승세의 홍준표 후보와 지지율이 겹쳐서 접점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2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론조사 결과를 그 발표를 알 수가 없는 앞으로 닷새간의 깜깜이 민심, 5월 9일 선거일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론조사 내용 중에 어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도 물어봤나요?
네, 그렇습니다. CBS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각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 70%로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13.5%, 안철수 후보는 8.7%가 나왔고요. 지금 4위와 5위에 있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0.7에서 0.9%의 당선 가능성을 기록했습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고도 물었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지가 27.5%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민생 경제 회복 능력이 중요하다 24.5%, 자유민주주의 및 안보 수호 의지 18.5%의 유권자들이 표를 냈습니다. 또 국민 통합 능력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5.7%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에 등장한 북한의 인공기가 문제가 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와 투표 동료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고요. 이 홍보물이 페이스북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확산이 됐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게시물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비방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요. 함께 경위와 확산 실태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사진 속에 북한 인공기가 어떤 형태로 들어있다는 것인가요?
투표지 모양을 담은 게시물입니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 기호 1번에서 3번까지의 후보의 기호, 이름란이 있고요. 그 사이에 작은 칸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는데 기호 2번인 홍준표 후보단에는 이름이 분명하게 홍준표 이렇게 써 있고 들립자 모양이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홍준표에게 표를 찍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네.
반면에 1번과 3번 기호 옆에는 후보의 이름은 동그라미 3개, 땡땡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북한의 인공기를 넣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 날에는 한국의 태극기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름은 쓰여 있지 않지만 이 기호 1번과 3번 후보가 누구인지는 금방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 진영의 반발이 지금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남도청 앞에서 투표 동료 선거 부정 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지금 지지율 2, 3위 경쟁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끄러운 일이다. 홍 후보의 사과와 하트를 요구했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적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이스라엘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1월 이후 세 번째로 이는 양국 군 당국 간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이스라엘과 지역 동맹국들이 직면한 안보 상황과 관련해 상호 이해를 공유하며 서로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이후 즉각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화학무기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는 해당 지역은 물론 이스라엘과 주변국,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에도 명백하고 당면한 위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격퇴를 위한 연합전선은 정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적을 포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IS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정세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사이버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슬람 무장정파, 레바논,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란 및 다른 위협에 대응한 질적인 군사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약속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은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걸프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을 아우르는 지역 안보 구조의 커다란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협을 저지하고 격퇴하며 궁극적으로 적의 도발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